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하늘의 말씀, 하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많은 사람에게 참된 기독교의 길을 제시해주는 C.S. 루이스의 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한 시대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대로 살고자 노력했고 성경을 증거했던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깊이 찾아와 들려주옵소서. 오늘 아침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말씀, 이해하는 눈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깊어지게 하시며 또 땅 위에서 복음을 믿되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이 시대에 가장 많은 목회자들이 인용하는 책 중에 한 권이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한 사람이 옥스퍼드 교수에서 옥스퍼드에서 3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캠브리지에서 마지막 교수 생활을 한 교수님이십니다. 평생 무신론자로 살아가던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깨달은 그 복음을 가장 알기 쉽게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을 통해서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성경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C.S. 루이스를 보면서 그의 회심, 그의 변화, 그의 가르침을 보면 가장 기억에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일생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고 존경을 받았고 인정받았던 최고 엘리트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가장 그 바뀐 극적인 표현을 오늘 바울이 말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존재의 변화가 된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존재로 말하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아마 누구나가 바울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땅 위에서 새로운 존재라고 말하면 어떤 신분이 달라지거나 나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거나 직책이 달라지거나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의 새로운 존재를 말하곤 합니다. 때로는 철학이나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거나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과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거나 아마 그런 걸 두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어린 시절에 철없이 자라나다가 10대가 되고 20대, 30대가 되어서 이제 부모에게 용돈도 주다 보면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된, 이런 외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은 또는 정신적인 걸 가지고 새로운 존재라고 말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는 땅 위에서 살아내다가 이 땅 위에 클로즈된 시스템 속에서 살아내다가 오픈 시스템으로 이제는 땅 위의 삶이 아니라 하늘이 열린 겁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모든 걸 달려왔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전혀 새로워진 존재 속에서 새로워진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의 언어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태도가 나오고 삶의 가치관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행동의 변화가 있는, 달리 말하면 being의 변화가 있어야 doing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바울의 모든 doing의 변화의 근제에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being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새로운 삶이 나타난 겁니다.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어떤 것도 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변화는 다 상대적인데, 근본적으로 땅 위의 변화가 아니라 하늘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유일한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리한다면, 구분한다면 이 두 부류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다 그리스도 밖에 외인이었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일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사실 누구든지 중에 한 사람 드러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 아닙니까? 그도 누구든지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던 한 사람. 바울이 그렇게 30대 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그대로 바쳤던 한 사람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시대 가장 지성인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한 존재가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고 나니까 정말 주옥 같은 사도 바울의 신약의 13권의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마 이런 사도 바울의 비견될 수 있는 한 학자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C.S. 루이스가 될 것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루이스의 말을 많이 인용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루이스가 쓴 글들을 읽어보면 저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인데 라는 글귀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주로 루이스가 많이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C.S. 루이스와의 첫 만남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C.S. 루이스가 요즘은 많이 읽혀지고 있는 작가이지만 본래 이 사람이 한국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시를 영문학을 공부할 때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시기는 대학원 다녔을 때였습니다. 제 후배 중에 이종태라는 후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찾아와서 우리 형님 우리 C.S. 루이스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볼까 해요. C.S. 루이스를 알면 알수록 정말 이 시대 기독교인에게 가장 누구에게라도 납득이 될 만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그 영문학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람이죠. 옥스퍼드에서 캠브리지에서 그 긴 세월 동안 영문학자로 고전문학자로 알려졌으니까 그가 쓴 책도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그분이 기독교적으로 쓴 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는데 한국 사회에 한번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님이 문학을 대학원에서 공부하니까 C.S. 루이스를 연구해서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C.S. 루이스도 좋았는데 제 제일 큰 관심은 존 밀턴의 글을 가지고 밀턴을 통해서 이 시대 기독교를 변증하는 게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밀턴의 시에 더 관심이 있어서 제 전공은 밀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종태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이종태 후배가 결국에는 CS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가 세월이 지나서 쓴 책이 바로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글을 처음으로 한국에서 번역을 해서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장신대학교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박사를 마치고 지금 교사역을 하면서 계속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C.S. 루이스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글을 읽으면서 전혀 이제 새로운 세상의 글을 읽게 된 겁니다. 한 학자가, 한 문학가가 어떻게 성경을 변증을 해나가는지, 보통 우리는 신학자의 책을 읽기 마련인데 일반 문학도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순전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를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하는 건데, 원래 이게 2차 대전 때, 세계 대전 때 라디오를 통해서 그 했던 강연을 묶은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내용이었습니다. 라디오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알아듣기 쉽게 아마 방송이 되었겠죠.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금세계 최고 학자라고 말하시는 J.I. 패커도 그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렸고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던 그 한 사람이 바울처럼 쏟아낸 성경, 바울처럼 쏟아낸 문학 보면서 그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기독교의 본질이 어떤 것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만남을 잠시 한번 제가 소개하려고 하면 1999년, 93년도에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할 때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31통의 편지를 묶은 글인데 이걸 읽어보면 악마가 어떻게 인간에게 다가오는지,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사람의 가장 그 미미한 자리에 뚫고 들어와서 인간을 무너뜨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고, 이걸 읽다 보면 아, 나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공감이 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니아 이야기라든가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책 많이 읽고 있잖아요. 거의 다 C.S. 루이스가 쓴 책들입니다. 영문학자로서 일반 대중에게 가장 납득될 수 있도록 기독교를 제시를 하는데 무신론에서 30살에 신자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똑같은 나이 30대 신자로 변화된 한 사람.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을 보여주는 한 사람. 어머니가 16살인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참 고독하게 홀로 자신의 길을 걸어오다가 30세에 변화를 받게 됩니다. 변증학적 접근으로 모든 사람에게 설득력 있는 복음을 가르치는 이 변증학적, 어팔라세릭 이런 접근이 그냥 무조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납득이 되도록 믿게 만드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팀 켈러라든가 우리 PCA 교단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변증학적 관심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시대에 납득이 될 수 있는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듣고 납득되는 언어로 접근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읽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굉장히 원색적 복음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향은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아주 원색적 복음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긴 시간을 두고 그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조금씩 인도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대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질문에 답하고 그가 질문했을 때 성경적인 답을 들려주는 것,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복음에 가까이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납득될 수 있는 기독교의 변증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의 주는 유익에 대해서 잠시 한번 소개를 해도록 할까요? 신앙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깊게 하는 역할도 하는데 합리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이 시대 불신자들 또 무종교인들, 회의론자들, 불가지론자들에게 가장 신앙을 소개하는 좋은 툴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에그나스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입증할 수도 없다라는 것, 없다고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가지론, 알 수 없다라는 주장들이 있고 무신론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소개했던 한 사람이었죠. 더 신앙을 깊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변증학의 장점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납득이 되도록 믿는 사람은 더욱더 굳건하게 신앙을 소개하는 일, 신앙을 깊게 하는 일, 아마 사도 바울이 했던 평생의 과업이 이것일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를 넘어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계속 약속되었던 복음이 너희들이 그토록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메시아의 그 이름은 늘 감추어진 것처럼 나타났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밖에 있는 자나 안에 있는 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조물이 된 이야기를 말하는 것.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눈에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의 한계를 모든 인류에게 다 펼쳐놓은, 그 바울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도리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더 깊게 만드는, 신앙인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앙을 깊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윤리에 대해서 또 적용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한 사람 역시도 사도 바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글은 앞에는 구원에 대한 도리를 말하고 그러므로 이후에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신앙을 어떻게 깊게 하고 삶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 바울이라면 이 시대에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사람이 루이스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페커와의 만남을 제가 좀 소개하면, 제임스 페커가 루이스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임스 페커는 이 시대 우리 같은 개혁신학, 그 PCA 교단의 개혁신학의 가장 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캐나다의 리전트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분이십니다.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었는데, 노인 갓,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은 그가 출판사보다도 한 기독교의 단체 부탁을 받고 이 시대에 가장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떠나간 사람에게 성경이 무엇인지를 아는 책을 좀 하나 써주세요, 이 짚을 부탁을 받고 쓴 책이 노인갓이라는 책인데,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책 다섯 권을 택하라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노인갓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잘 알려진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페커가 한 말이, 나는 루이스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했던 나는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 정통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다. 위에 책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주는 책이라고 설명을 해놓았는데, 정말 이 시대에 노인갓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가장 잘 해부해놓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보시는데, 그 분이 변화받은 한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순전한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순전한 기독교, 이 Miracle Christianity도 번역을 하면서 그 후배가 고민을 많이 해요. 이 Miracle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지, 순박한, 순수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표현이라면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순수보다도 소박함보다도 순전하다는 말이 그래도 우리말에 뭔가 다가오는 그 느낌이 있는 거죠. 순전한, 제뉴인한, 실제적인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서 mer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mere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루이스가 좀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종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공통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 교단이나 교파나 역사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저 기독교의 기본을 설명하는 책이나 최고의 변증서가 되었다는 것, 그냥 자신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되는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아주 순수한 내용을 다룬, 그런 면에서 mere, 아주 심플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룬 것이라고 mere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루이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 그의 책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루이스는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 북아일랜드 하면 우리가 잘 알려진 문학의 세계에서는 우리 이름을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임스 조이스라는 사람 아마 들어보셨나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고, Portrait of an Artist as a Young Man. 저도 대학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작가라는 이런 사람인가 할 정도로 어떻게 한 세계를 이렇게 적어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런 참 감격을 받은 사람이 이 책이었는데, 제임스 조이스는 모든 사람이 노벨상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우리가 다 들어본 이름이죠. 오스카 와일드, 윌리엄 예이처. 예이처는 우리가 또 워낙 잘 알려진 시인이니까 잘 알고, 사뮐 베킷 다 마찬가지입니다. Waiting for Godot, 고도를 기다림이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북아일랜드의 탄생인데, 요즘 또 아일랜드에서 나온 그런 책들 중에 지금 또 깊은 문학성을 다룬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였고 성공회의 평신도였습니다. 본래 옥스퍼드 대학에서 30년 가르치고 케임브리지에서 중세 철학과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친 교수로 살다가 부모님을 일찍 사망 후에 15살부터 무신론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 일생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한 사람이 되었고, 그 책이 지금까지도 읽는 사람에게 정말 누구라도 납득이 될 만한 기독교의 삶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이스가 변화되었던 계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의 영향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반지의 제왕을 알려진 옥스퍼드 대학교 동료 교수였습니다. 톨킨, 이 반지의 제왕은 잘 알지만 그걸 쓴 사람이 누구인지도 좀 알아보면 좋겠죠. 톨킨의 영향으로 30살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톨킨은 영문학 교수였고 이분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 언어를 자신이 따로 하나 만들어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났던 한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필력으로 인간의 본성,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통찰력으로 20세기의 최고 변증가였다고 볼 수 있겠고, 그가 살았던 세월이 1898년에서 1963년도 아내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자기도 죽게 되는데, 저때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 2차 세계대전의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1957년 3월에 조이 데이비드맨, 조이 그레시암과 58세 본래 독신으로 끝까지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미국의 여인이었는데 영국으로 왔다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제임스 조이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짧은 생애 자신의 삶의 가장 찬란한 빛이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게 나오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후에 아내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섀도우랜즈라고 1993년도에 이 스토리를 다룬 영화가 나오게 됐습니다. 예이처와 그리고 로이드 존스와의 만남도 이루어졌는데, 금세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루이스의 글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반추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고,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뛰어난 영국의 왕립 의사였고 또 지금 또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많이 읽혀지는 사람인데, 역시 루이스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가 출판된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대전 중에 라디오 방송 강연 원고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1941년에서 44년 이때 BBC에서 시리즈로 한 방송을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의 목적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래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봉사,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봉사는 모든 시대에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바를 설명하고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말 그대로 미열한 그런 purpose였습니다. 아주 순전한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들려지도록 만든 미열 크리스천리티. 그 책을 먼저 전체 구성을 한번 보고 그 중에서 중요한 문구를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부의 내용을 보면,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굉장히 거창한 제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했던 일은 도덕적 논증이었습니다. 도덕적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건데, 하나님의 존재 증명 중에서 도덕적 논증도 목적 논증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도덕적 논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규칙이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너한테 이런 짓 하면 좋아? 어떤 조금 어려운 일을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어린아이들이 버릇없이 대하게 될 때 누가 너에게 이런 일 하면 좋아? 이런 말 할 때 우리는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찔림이라는 실체가 뭐냐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우리 속에는 도덕적 뭔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아이가 컵을 깨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잘못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게 발각이 되든 안 되든 아 이건 아닌데 라는 걸 뭔가 알고 누구를 상의를 입히게 되면 율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뭔가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핑계치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이거는 법이 없어도 규율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인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봐요, 당신이 약속을 했잖아요. 자, 누가 약속을 어겼을 때 어겼다면 약속했잖아요 라고 말할 때 오, 그렇지 약속을 했지 내가 잘못했지 이 근거 어디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 마음속에 도덕심이라는 거 윤리심이라는 거 뭔가 옳다라는 거 그러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법칙 같은 자연법칙은 불변하지만 자연법이라는 것은 자유선택에 따라 순종도 거부도 가능하다는 것. 중력법칙은 자연법칙은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양심에 해당되는 도덕적 이런 가치들은 거부도 순종도 가능한 거죠. 대부분은 자연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기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어길 때가 참 많죠. 마음의 양심을 거르시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근데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만 도덕적 요구라는 것은 과학이 답변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배제해 버리면 이런 마음속에 있는 도덕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뭔가 옳다라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존재 증명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중에 도덕론적 증명이었는데 루이스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내재해 있는 그 도덕관념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이 란에서는 2부에서는 범신론과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다. 이 범신론이라는 게 당시대 영국에 많이 팽배했던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범신론은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범신론이라는 게 범 모든 곳에 신이 있는 주장이라는 거죠. 한편 굉장히 이 범신론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을 찬양하게 만들고 세상을 풍요롭게 살게 만드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잠시 제가 다룬 것처럼 들국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한다. 모래알 하나에도 우주를 바라본다. 이렇게 하면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게 좀 너무 나아가서 태양신을 숨기게 되고 꽃신을 숨기게 되고 심지어 애굽 같은 경우는 깨구리도 숨기고 이도 숨기고 그러니까 애굽의 열재앙이라는 것은 그건 단순하게 일어난 열재앙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숨겼던 열 가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가장 중요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형상이 다른 것에 오히려 굴복하는 그리고 심지어 뭐 돌을 숨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죠. 그런 범신론이 아니고 기독교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 인간의 자유의지와 잘못 사용한 반역에 대하여 그렇죠. 인간의 퇴체 범죄를 가지고 설명할 때 왜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렇게 범죄하겠습니까? 범죄하지 못하도록 아예 작동을 못하도록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주로 하는 말들은 자유의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범죄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대를 하셨지만 인간 스스로 범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를 가지고 조금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아담과 우리 지금의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자유의지가 있고 천국에 가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천국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자,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다 택할 수는 있는데 100% 선만을 택할 수는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선을 택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존재라면 아담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택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될 텐데 모든 범죄의 요인은 하나님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는데 아담은 죄를 선택한 거죠.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존하게 되고 천국에서는 그때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천국에서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할 수가 있겠는가? 그때는 악을 선택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둘 다 선택이 가능하고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죄와 끊임없이 싸워서 선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까 두 번째 글 2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국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세상에 침공해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 이 침투, 침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죽음의 세계로 당신이 침투해 들어온, 인베이전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집회를 하면서 주제를 홀리 인베이전이라고 보니까 주제를 만들었던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인베이전에 들어오는, 침투해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그 혈액에 대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결코 구원이라는 것이 일어나지가 않았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막을 수 없는 침투입니다. 다른 것들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두고 거부할 수 없는 침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기를 불가항력적인 침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막아버린다면 구원을 그냥 팽개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베이전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작심하고 우리에게 침투해 오실 때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은혜가 100% 하나님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3부로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도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행동에서 세 가지 윤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유윤리 이야기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층위에서는 개인의 내적인 도덕성을 이야기하는데 착함이 아니고 거룩함을 목적으로,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복음과 세상의 윤리의 차이죠. 세상에서는 착함, 온전함이 이르게 되면 구원이 이른다고 말하지만 기독교 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 윤리의 단계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제 개인을 넘어서 인간 관계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의 행동 윤리를 가르치고, 세 번째에서는 가장 위층의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이 질문에서 도덕적 기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도덕적 기계가 아닌, 이 말은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는 끊임없이 선하려고 도덕적으로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게 진짜 윤리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윤리의 목적을 보시면 착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룩해지는 게 목적이라는 것. 이 한마디가 세상의 삶과 기독교 삶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한 핵심 기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릴 때부터 너 착한 아이가 돼야 돼, 선한 아이가 돼야 돼, 다 선함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다 보면 선, 착함과 관계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목적이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면 습관이 나타나게 되고 이 습관이 깊어지면 성품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인격, 그의 존재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습관에 대해서 제가 잠시 파스칼의 방세를 가지고 다루게 되었는데 신앙은 하나의 습관이라는 것, 우리는 습관이란 말을 쓰면 좀 부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쓰는데 좋은 의미에서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습관이 habit is a second nature 이라고 얘기했죠. 이 파스칼이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 삶의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삶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주님 앞에 열심히 내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결국에 인격이 되고 결국에 내 존재가 된다는 것. 이 말은 굉장히 좀 의외로 들리죠. 우리는 존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는데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삶을 통해서 변화되고 변화되고 변화된 그 한 실체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존재의 근본적 탄생이 삶으로 나타난 탄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업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인격을 넘어서 이제는 삼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메이킹과 비게팅의 차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비게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비게팅이라는 말은 사실 영어에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낫도다 할 때 낫다라는 단어를 이 비같은 산이라 부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낸 존재가 비게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게팅이 일어나고 메이킹이 일어난다는 것. 세상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메이킹이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신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Time and the time, beyond the time. 시간 개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 영원성, time and beyond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는 아까 제가 땅 위에 closed된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time입니다. 이걸 보고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부르죠. 시침이 흘러가는 24시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 closed 시스템이 아니라 open 시스템, 이 세상의 원리를 넘어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르죠. 24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다가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생은, 영적인 생명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또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언제 부활합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생각을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이 일어나고 천국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가는 거고 육신의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육신은 잠자다가 일어날 때가 깨어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육신도 살아나서 하늘의 영과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늘 강조를 해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우리 죽으면 우리는 육신은 잠을 자는 게 아닌가, 영혼도 잠자는 게 아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혼은 바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뭐라고 말하죠?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바로 주님 앞에 눈을 뜬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내일은 주일이니까 길게 설명해야 좀 어려워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 아버지 어디가 계실까? 너무 막연해요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는 천국에서 눈을 뜨신 거예요. 제일 좋은 데서 눈을 뜨시고 행복하게 미소 짓고 계시는 게 어머니 아버지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울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은 제일 좋은 곳에 이미 가신 거예요. 우리가 아쉽고 못다 드린 효도 아쉽고 그저 만나지 못해서 그립고 그 눈물은 괜찮은데 아 엄마 아버지 막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제일 좋은 곳에 이사를 가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더 좋은 곳에 계시는데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좋은 곳에 감이 내는 거예요. 자,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영의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존재가 주님과 함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은 다 사라지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다시 일어날 그날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고린도에서 말씀처럼. 그러면 그때 영과 육이 만나서 진정한 부활체를 이루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천국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조금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좀 막연하고 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고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성경 말씀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내 호흡이 끝나는 순간은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가 오셨을 영이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영이 그냥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육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이 우리에게 아픔은 아픔이에요. 큰 아픔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장 찬란한 기쁨의 날이 바로 그 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영원한 생명, 이제 우리가 순전한 기독교의 중요한 구절들을 가지고 과연 그렇다면 루이스가 어떤 글을 쓰면서 그의 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는지 아마 이 말 중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말들도 많을 텐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저도 설교에서 한번 소개를 했는데 천국을 향해 살아가면 세상은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렇죠. 덧없는 세상, 의미 없는 세상, 허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천국을 알아야 가슴에 새겨야 세상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늘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들, 장로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joyful and meaningful입니다. 행복하게, 의미 있게. 그리스도 안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우리에게 조이라는 건 다 그냥 순간적인 거예요. 미닝이라는 게 있습니까? 결국에는 전부 다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에게는 매일이 새롭게, 매일이 항상 기뻐하는 조이풀이 일어나고 모든 삶이 주님께 하시듯 하기 때문에 미닝풀하고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늘 강조한 게 이 삶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도 그런 조이풀과 미닝풀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잃을지도 모르는 어떤 것에 행복을 걸지 마십시오. 와, 정말 이게 여러분 가슴에 다가오시나요? 잃어버릴 것에 여러분 너무 많이 걸지 마십시오. 다 지나갈 일들입니다. 다 지나갈 일들이면 용서하고 품고 이해하고 세월 지나다 보면 10년이 바람같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니 정말 생명을 바쳐야 될 일이 아니라면 그냥 품고 이해하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을 바쳐야 될 일이 있다면 내 전부를 던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치관이 결여된 교육은 그것이 아무리 유용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영리한 악마를 만들어낼 뿐이다. 가치관이 결여된 교육. 기독교 가치관이 사라진 교육이라면 이분이 평생 교육가 아닙니까? 아무리 유용하다 하더라도 유용하죠. 사람이 아닌 영리한 악마를 만들어낼 뿐이다. 이게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일 겁니다. 열심을 낼수록 우리는 영리한 한 학자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영리할수록 영리한 악마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도성을 쌓아가는 인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마디를 할 수 있겠죠. 스스로 선해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악은 자유의지의 남용에서 비롯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잘못,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남용함으로 악의 세계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다음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시간 흐름에도 매여 있지 않는다. 아까 제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했죠. 이 클로즈드된 시스템에서는 닫힌 세계가 아니라 오픈 세계, 열려있는 그 지상의 세계가 아닌 거죠. 그죠? 지상의 세계에서 넘어가 버린.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을 할 때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말할 때 시간을 넘어서 버린 하나님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크로노스의 제한된 시간을 살다가 육신이 끝이 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카이로스의 영원한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 그는 당신이 내일 할 일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내일이 현지가 돼 있는 하나님이 foreknowledge, foreshunt라고 표현하죠. 영어로 그죠? 미리 알고 계시는,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왔기 때문이다. 다 같이 아까 시간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하나님과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정직하게 노력하기만 하면, 이게 중요해요. 어느새 지성이 예리해진다는 것. 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가 위안이 될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이 예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정직하게 노력을 하면 지성이 예리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야 되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근본적으로 옳아요. 그러나 제가 새가족이 오면 VIP를 만나게 되면 꼭 그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텐데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순모임을 통해서 하여튼 어떤 모습이든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실 텐데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갈구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극단적 칼빈이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줘야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열어줘야 구원을 얻고, 그 말이 맞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일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망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계가 아닙니다. 그냥 누구누구 찍어놓고 구원 얻게 만들고 그런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든지잖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에게는 나에게 포함될 수 있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열망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예리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따로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변증을 하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성이, 지성이 예리해지는데 이게 무슨 세상에 뛰어난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따로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바로 그 교육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문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최고의 교육이다. 그러면서 존 번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 번년처럼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번년이라고 표현 안 하고 번년 이렇게 표기를 해요. 번년처럼 교육받지 못한 신자가 온 세상을 놀라게 만든 책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성이 예리하게 된 겁니다. 존 번년은 공부한 게 없습니다. 그가 할 일은 철공이 하는 일이었어요. 보침 짊어지고 대저택 다니면서 혹시 내가 고쳐야 될 것 없습니까? 땜장이었습니다. 일 없으면 그냥 돌아와야 되고 몇 시간을 걸었다가 집에 가서 필요하면 일하고, 그 땜장이가 어떻게 천류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 그 다음 뭘까요? 사람은 이 말도 참 가슴에 남아있어요. 사람이 선함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그래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환하게 비친다는 거죠. 맑은 태양빛에 먼지가 비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반면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악한 인간은 자기가 그리 좋은 사람은 못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철저하게 악한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 정말 공감되지 않습니까? 가끔 세상을 보면 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철저하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함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저 자신을 좋게 생각하거나 호감 주는 인간으로 생각하는가요? 글쎄요, 감히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곧 저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사실 평생 그렇게 존경받는 교수님으로 오가는 세대에 많은 책을 쓴 사람이라면 그럴만한데 그러지가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복음이 문제를 보여줍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호감 주는 인간으로 여기지 호감 주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다가오나요?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본래 호감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상태라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남에 대해서는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감정이 있죠, 물론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할 때 사랑은 철저한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라는 것. 아까 습관이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철저한 의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 그래서 나는 감정적으로 사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원 받았기 때문에 의지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기 자신은 의지하지 않아도 다 사랑해요. 타인을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다음 말 한번 볼까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하지 않나 고민하지 마세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냥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 의지적으로 감정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겁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그를 사랑한다는 비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사랑스러워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사랑하게 되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존재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으면 안 되지만 사랑스럽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스럽지 못할 사람도 들어 있어요. 부담스러운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아니다. 감정이 안 일어난다가 아니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해 보라고. 그러면 진짜 사랑하게 된다고. 아, 여러분 이거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한다고 치고 그를 한번 대해보십시오. 그럼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의지적 사랑, 그 다음에 감정이 없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감정도 있지만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 아들로서의 인류를 구원하는 의무도 컸죠.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일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다가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 말 들어보세요. 사랑 때문에 상처받을 위험이 없는 것은 천국뿐입니다. 사랑 없어서 상처받을 위험이 없는 것은 지옥뿐입니다. 아, 이게 진짜 무슨 말 아닙니까? 사랑 때문에 상처받을 위험이 없는 것은 천국. 얘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날은 상처받을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밑에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어서 상처받을 위험이 없는 곳은 지옥뿐입니다. 아, 나는 상처받기 싫어. 그래서 아예 사랑하지 않기로 했어.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땅 위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처에 대한 두려움, 뭔가 가까이 하면 헤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아예 그냥 자기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므로 상처받을 위험이 없는 것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기로 결단했다. 누구를요? 감정 일어나면 땡큐. 감정이 안 일어나도 의지적 결단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했노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실수하죠. 그리고 다 죽습니다. 어떤 이에게도 절대로 믿음 전체를 걸지 마세요. 그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네, 사람에게 실망하니 다 걸지는 말라.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나 실망은 하지 마십시오.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도 많이 인용되는 한마디입니다. 나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실감나는 말 아닙니까? 태양을 뜨는 것을 보는데 내가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태양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걸 본다고, 저 아름다운 들국 하나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 최고의 형상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보게 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태양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 모든 걸 보는 것처럼 내가 태양을 만질 수는 없지만 어떤 털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제가 아까 계속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는 클로즈 시스템이 있어요. 제한적이지만 그 위에 오픈 시스템에 하나님은 무한하다. 그러니 어떤 틀에 가둬놓지 말라. 저런 말은 우리 성경 공부할 때나 신학 공부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귀담아 드려야 될 말입니다. 심지어 신학에도 가둬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매일매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원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의지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신앙인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예,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생명을 버리십시오.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 그리고 언젠가 찾아온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언젠가 찾아올 이 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그때 새롭게 천국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세요. 주지 않은 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죽음을 떨치고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추구하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 파멸, 쇠퇴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을 때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자,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시대에 가장 뛰어난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었다면, 비록 학자요, 고전 문학자요, 음문학자였지만 누구나가 들어도 쉽게 공감이 되는 책을 쓴 사람, 여러분 이 가을에 한번 책이 굉장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읽으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공감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용할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친구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혹시 선물하시게 된다면 아마 그 책을 통해서 참 훤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Mere Christianity, 그 단어가 중요하다 했죠. 순전한 기독교라고 했는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그 신학책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보다 그 일반 한 학자가, 한 영문학자가, 고전문학자가 방송으로 한 언어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학문적으로나 너무 깊이 그렇게 하나님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내는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더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인식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책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